아주 옛날에 아주 절친한 친구 세 명이 유다 광야로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잠깐만 놀다가 올라 그랬는데 놀다가 보니까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둑어둑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집에도 못 돌아가고 여기서 헤매다가는 큰일 당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한 친구가 굉장한 거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술 램프였어요. 그 램프를 발견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럽니다. 한번 문질러 보라고. 문질러 보니까 진짜 매직 지니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한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씩 손가락씩 소원을 빌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이랬어요. 저 너무 배고파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으로 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는 평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셋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아씨, 나 너무 심심한데? 걔네들 다시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광야를 볼모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광야를 씨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욥기에서는 사람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마실 물이 없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낮과 밤의 온동차가 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험과 또한 거기서 사람을 기다리는 뭐 도적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어요. 대부분 죄를 짓거나 뭔가가 캥기는 사람들이 거기가 숨어 있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유다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들만 있어요. 거기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시편 136편 있잖아요. 이 전체를 읽지 않고 16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136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16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 있는 16절, 21절은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6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정착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감사로 적은 그 시가 바로 시편 136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능력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구원하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일을 시편 기자가 적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도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10절부터 15절은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의 역사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430년간을 애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압제를 당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은 막 그 어려워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출애굽한다? 탈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430년을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떠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 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잠자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안 보내겠다는 그 바로 그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지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다시 한번 바닷속에 가라앉히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놀랍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간 강 건너편에서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졸잖아요.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막 그 새떼들이 와서 먹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히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한 부분의 역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상의 의미로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예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아래서 그 정말 종노릇하는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실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자리가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걸 다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택하심 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굉장한 일을 벌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잖아요. 그 강가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이 가득 찬 광야길이었어요. 이 광야길, 방금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선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저주하고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엄청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꼬박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한 달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천천히 걸어도 두 달이면 충분히 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문 앞에서까지 가서도 그들은 불순종을 저지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자기네들은 못 가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배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고쳐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어쨌든 간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신앙이 온전한 백성으로 남겨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했냐면 그들의 죄악된 것, 그들의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원해 주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 풍성한 삶을 보여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그 순례자처럼 지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그 대신 약속한 것이 뭐냐면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항상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픔이 오는 그런 시련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시험을 당하되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당치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시고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정말 다른 길도 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책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시켜준다면 순종이라는 책과 임재라는 책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임재라는 책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강한 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짝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여기서 빼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비버 목사님은 하나님의 강한 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하신 힘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내가 이 가운데서 정말 배울 것이 있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제압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애굽의 모든 그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하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알기 원하셨던 것은 강한 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입니다. 하나님 우리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나님 우리 물고파요. 물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운 힘든 고난이 있는 광야에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광야의 길,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을 구하고 계시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아니죠. 다죠. 광야에 있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지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저는 사해 근처에 가면 마사다라는 데가 있다는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마사다가 바로 광야 옆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라 그 마사다에 그 올라가는 길에 제가 마사다로 올라가게 되면 한 30분을 그냥 돌아다닌다 오라 그래요.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딴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쪽 그쪽 땅으로 내려가 봤어요. 이거는 너무 덥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 너무 덥고요. 우선은요. 두 번째는 그 물이라는 물의 그 물자리도 안 보이는 아주 바싹 마른 땅입니다. 우기가 돼야만 물이 흐른대요. 그렇지 않고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정말 황량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정도로 정말 황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누가 있기 원했어요? 누가 거기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어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하신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에서 아담 존스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포기한 채 앉아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족의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조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짓발짓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원주민의 말을 하면서 부족말을 하면서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길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따라오라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자기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따라잡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숨을 헐떡거리던 이 존 선교사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지맥진해지니까 막 불렀어요. 그러면서 짧은 그 부족말로 어디로 가냐고 도대체 물어본 거예요.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주민을 따라서 한참 가니까 자신의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지만 그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길 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길에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 할지라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길 되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막 난리치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 만나를 매일 변함없이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건 불평하건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건 뭔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때 세상을 살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매일 주시는 것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과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훈련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과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요, 내 지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없으면 죽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정말 어느 곳을 갈지 모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간 극한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광야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 험한 길이었고요. 많은 나라와 왕국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아모리, 바사나, 옥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의 왕들을 쳐서 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하셨고 내려오면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단마귀 권세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어떤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맡겨놓으신 거 있으세요? 근데도 이것 달라고 그러고 저것 달라고 그러고 난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 이 은혜 그것은 빚진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빚졌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하면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광야라는 그 말의 히브리 원어는 그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에서 어원이 나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말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하심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전합니다. 괜히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그 자체가 말씀이 광야에 서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더 잘 들릴까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말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끝이 안 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구려 듣는 그것이 그 시간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고 광야에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브레이브 하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멜 깁슨이 그거 하잖아요. 프리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아마 언젠가 한번 그거라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브레이브하트의 그 역사적 배경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같이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키자고 그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인 멜 깁슨이랑 이렇게 연합을 맺었다가 나중에 영국왕한테 저기 가서 얘기하고 배신하고 그 윌리엄 월러스라는 사람이죠. 그 주인공을 잡히게 만듭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귀족이었어요. 나중에 윌리엄 월러스라는 그 걸출한 영웅이 자기 때문에 독립운동당하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왕 앞에서 자기 스코틀랜드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제1대 스코틀랜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그 영국 군대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닐 때입니다. 독립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브루스가 이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쫓겨 달아나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상 속에 있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동굴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스코틀랜드도 저도 끝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그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거미들이 나타나더니 그 동굴 앞에다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 치고 막 그고 있으니까 쫓아오던 사람들이 동굴 입구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 거미줄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는 흔적이 없으니까 딴 데로 가야 된다 그러고 딴 데로 갑니다. 그때 브루스가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서 저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주님 거미를 통해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이고요. 또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desperate 때입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류하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보다 먼저가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어려움을 지나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냥 강한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그들 앞에서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잘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시편 마지막 부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순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사망이라고 달려가던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혀 죽이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고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하다는 이 말, 성경에 보면 인자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정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신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도 바로 그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들 동화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 이름이 반짝이의 모험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그 동화책이더라고요. 얘기는 이겁니다. 아기 깨꼬리 반짝이라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깨꼬리 반짝이가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비가 오는 날이면 폭풍을 치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요. 또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놀지 못합니다. 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나 하나님 너무 미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를 가리워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서 내가 밖에 나가 놀 수가 없으니까 난 그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 그 깨꼬리가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젠가는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얼마 지난 후에 이 반짝이라는 꾀꼬리가 큰 용기를 내서 그럼 내가 오늘 하늘 높이 날아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있는데도 막 그 조그만 날개짓을 해서 막 올라가요. 헐떡대면서요. 그리고 그 구름을 지나서 막 안 보이는데 막 헐떡지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막 날개짓으로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얼굴에 뭔가가 발그시 둥 뜨는 게 보입니다. 봤더니 구름 위에 너무나도 맑게 떠 있는 맑아져 있는 하늘과 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반짝이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서 해를 없앤 게 아니구나. 해는 항상 엄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구름 때문에 가렸다고 비가 와서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구나. 그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짝이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와도 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투덜거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구름이 비바람 폭풍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제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에 그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숨 대신에 찬송을,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